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인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오늘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미국 정부가 오는 27일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 금지 명령을 발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명령은 이날부터 30일 후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치 발효 후 30일의 유예기간 이후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여권을 무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북한 관광을 주선한 곳입니다. 영국 BBC 방송도 또 다른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 여행사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27일 북한 여행 금지 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무기를 분리시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어제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핵무기에 있어 가장 위험한 건 이를 통제하는 인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둘을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핵무기 능력과 이를 사용할 의도가 있는 누군가를 서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 정보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선택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핵무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면서 김 위원장의 손에서 그 능력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그러나 자신의 발언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중국의 전략폭격기 편대가 동중국해를 넘어 서태평양으로 향하면서 타이완과 일본이 한때 전투기를 발진시키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타이완 자유시보는 어제 중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8대와 정찰기 2대 등으로 이뤄진 편대가 타이완 인근 상공을 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군용기 편대는 이어 미야코 해협과 바스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에 타이완 국방부는 전투기를 발진시켜 중국 군용기 편대를 밀착 감시했으며 일본 역시 F-15J 전투기를 발진시켰습니다. 중국은 지난 13일에도 일본 미야코 해협의 미야코 섬과 오키나와 섬 사이를 비행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50세 미만 무슬림 남성의 동예루살렘 올드시티 출입을 제한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오늘 올드시티 내 템플 마운트 인근에서 시위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성은 연령에 상관없이 올드시티와 템플 마운트 출입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맞춰 올드시티 곳곳에 임시 검문소가 설치됐으며 무슬림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 검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가 동시에 성지로 여기고 있는 템플 마운트는 최근 이스라엘 경찰이 아랍인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1873년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오늘 오후 2시 상하이 관측소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0.9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45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으로 지난 2013년 기록했던 종전 최고 기록 40.8도보다 0.1도 높은 수치입니다. 기상대는 이번 폭염이 적어도 닷새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상하이에 올해 처음으로 고온 적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근해에서 강진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적어도 100명이 다쳤습니다. 지진은 오늘 오전 1시 30분쯤 지중해 관광지인 그리스 코스 섬과 터키 보드룸에서 각각 10에서 16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도는 6.7, 진원의 깊이는 약 10km입니다. 이날 코스 섬 곳곳에는 건물이 무너졌으며 지진으로 인한 작은 쓰나미가 발생해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코스 섬에 있던 터키와 스웨덴 국적 관광객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섬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1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열자고 했던 오늘까지 북한이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7일까지 대화 제의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또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했던 6.15 14선언 등을 존중한다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미 상원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최대 3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은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입니다. 해상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남북 당국 간 군사회담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이 회담일로 제시한 오늘까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대화 제의가 아직 유효하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1일 군사 분계선에서 1차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의에 북측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1일 발표 내용입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1차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문 대변인은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과 관련한 국방부 입장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측이 조속히 한국 측의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한국 측의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의가 오는 27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에서 적대 행위 중단을 제시한 출발점으로서 그때까지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는 게 문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문 대변인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 통로를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되 추가 제안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의 2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측의 공식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반응 없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또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했던 6.15 14선언 등을 존중한다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부대변인은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 제의에 관한 북측의 반응에 대해 이리 일비하지 않으며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한 걸음씩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회담 제의 당시 한국 국방부는 북한에 서해지구 군통신선으로 회신해달라고 밝혔지만 회담일로 제시한 21일까지 북한은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남측의 보수 세력을 비난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촛불 민심에 도전하며 머리를 쳐드는 보수 무리들을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최근 들어 남북 대결 상황은 보수 패당의 망동이 빚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측의 보수 세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에 이처럼 호응도 거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리한 협상 국면을 만들기 위한 신경전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의 대북 제재 공조를 최대한 이간하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군사당국 회담을 21일 갖자는 한국 정부의 전격적인 제안에 끝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내에선 북한의 이런 불투명한 태도에 대해 자신들이 주도하는 유리한 협상 국면을 만들기 위한 신경전을 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으로선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한국 측의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문제를 의제로 하자는 제의가 매력적이지만 회담에 곧바로 응할 경우 한국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양새가 부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강경한 대치 상황에서 갑자기 국면을 전환하는 그것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군사회담의 형식은 사실 좀 부담스럽다고 봐야죠.
북한이 공식기구나 매체 등을 통해 회담 제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자체를 자제하고 있는 것도 이런 고민이 반영된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회담의 적극성을 보이는 한국 측의 태도를 미한일 세 나라의 대북 제재 공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이간책에 활용하려는 게 북한 측의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무 교수는 미한일 세 나라 정상이 최근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제재 압박 강화를 천명한 공동성명을 냈지만 한국의 대북 회담 제안으로 공조에 틈새가 생겼다고 북한이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일단 관망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단 한국 정부를 일단 떠보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어떤 이관을 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의제를 한국 정부에게 제안을 해서 그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의제로 회담판을 벌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민간 연구기관인 굿파머스 연구소 동용승 소장은 북한으로선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정책 기조를 밝힌 문재인 정부의 진위를 좀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한국 정부가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여론 기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동 소장은 노동신문의 이런 주장이 사실상 한국 정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런 의심을 풀 조치를 행동으로 먼저 보이도록 압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생각을 확인을 하고 그 확인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선 조치 같은 게 있다면은 그걸 보고 나올 가능성이 있죠.
북한이 확실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한국 측의 회담 제안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일정표에 따라 핵 고도화에 몰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그 미사일 능력, 그 특히 ICBM 그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미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그런 그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 어떤 그 북한의 그런 압박 뭐 이걸 좀 더 지금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의 제재가 북한한테 계속 가해지고 있고 지금 더 플러스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국면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북한이 한국 측 회담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어차피 현 상황에서 회담을 통해 얻을 것이 크지 않은 만큼 당분간 회담 제의를 무시하면서 핵 미사일 능력을 갖춘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독자 행보를 통해 몸값 높이기에 주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경북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기지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측정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전자파 측정 때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당초 약속이 관련 단체의 반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검증단은 자치단체와 시군의회 또 주민, 기자 등 참관인 45명이 보는 가운데 성주군 소성리 등 사드기지 주변 네 곳에서 사드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드철의 성주투쟁위원회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과 투쟁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자파 측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세계 바다권인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최대 3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은 20일 한국 정부 통계를 인용해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최소 10억 달러에서 최대 3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1발의 비용이 9,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한 기에 100만에서 200만 달러, 중거리 무수단은 300에서 600만 달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500에서 1,000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 기간에 스커드 16발, 노동 6발, 무수단 6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또 올해에만 지난 4일에 처음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11차례에 걸쳐 미사일 17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최대 비용으로 추산된 30억 달러는 이달 국제 시세가 톤당 378달러인 베트남산 장립종 쌀 약 790만 톤을 수입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지난달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을 170만 톤으로 전망한 것을 감안하면 거의 5년치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오준 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재임 시절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이 자금을 경제 개발에 투입했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옵니다만 뭐 20억 불, 30억 불 이런 최소한 그런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돈이 투입된 것이고 그러한 돈이 북한의 뭐 경제 개발이나 다른 좋은 데 쓰였다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왔을 거라는 것은 틀림없죠.
김정은 정권이 엄청난 국가 예산을 핵미사일 개발 등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다는 건 국제 통계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2월에 발표한 2016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세계 1위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통계를 보면 북한은 2004년부터 11년간 구매력 평가 기준 GDP의 평균 23.3%를 국방비에 투입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 살림살이의 거의 4분의 1을 군사비에 쓴 것으로 국제 추세와도 크게 동떨어진 겁니다. 이 통계에서 2위는 중동국가 오만인데 군사비가 GDP 대비 11.4%로 1위인 북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GDP의 4.3%, 한국은 2.6%를 지출하고 있고 유럽 나라들은 대부분 2%도 되지 않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의 주요 살림살이 비용을 민생과 보건, 복지, 교육,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사용하는 반면 북한 정권은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AP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핵미사일 개발 비용이 분명 북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모지만 체제 유지가 핵심인 북한 정권은 엘리트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재래식 무기 경쟁의 열세를 만회하는 길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상원에 북한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상원의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반 홀렌 의원이 19일 2017 북한은행 업무 제재법을 발의했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미국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의 외환결제 혹은 은행 간 업무를 제공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인이 북한산 물품의 판매, 구입, 이전, 수입, 수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외국인도 미국 영토에서 이 같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금융기관들과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의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에게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국가에 대한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원조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 화학, 생체, 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야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으로부터 북한 당국에 흘러들어가는 조건 없는 수익금이 금융 압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반 홀렌 상원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Our legislation will target these intermediaries and facilitators, imposing mandatory sanctions and fines on the banks, companies, and financiers.
반 홀렌 의원은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외국 중개인들의 의존에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법안은 북한을 상대하는 중개인들과 조력자들을 겨냥할 것이며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회사, 금융업자들을 의무적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과 거래할지 미국과 거래할지 분명히 선택하도록 할 것이고 둘 다와 거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반 홀렌 의원은 밝혔습니다.
Our goal is to raise the cost of pursuing this nuclear capability, raise the cost to a point that's so high that the regime in North Korea will decide.
법안에 공동 서명한 공화당의 패투미 의원은 이 법안의 목표는 핵 개발의 대가를 크게 높여서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이를 추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발사체가 ICBM인지 여부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의 외교 소식통은 19일 VOA에 북한의 ICBM에 대응한 안보리의 결의안 논의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대북 원유 공급 제한과 선박 검색 등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결의안 논의는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중국이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인지 여부에 관해 미국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북한의 당시 발사가 ICBM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ICBM을 놓고 미국과 다른 주장을 펴면서 결의안 채택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대북 결의가 통상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채택되어 온 점을 들어 이번 결의안이 과도한 대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17일 러시아와 중국 대표도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ICBM과 관련한 정보 브리핑을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미국과 러시아 군 전문가가 관련 발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5일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이 ICBM이 아닌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지난 8일 안보리에 보낸 문서에도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해 작성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 초안에도 ICBM이란 문구를 문제 삼아 반대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사망한 비탈리 추르킨 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의 후임자가 다음 주 부임할 것으로 알려져 새 결의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긴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해 채택된 270호와 5차 핵실험에 대응한 231호는 최종 채택까지 각각 57일과 82일이 걸렸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지난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년보다 3.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 경제가 한 해 전인 지난 2015년 1.1% 성장해서 반등에 성공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3.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6.1% 이래 가장 높은 성장세며 또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 2.8%보다 높은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을 웃던 것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가뭄 등의 피해로 지난 2015년 크게 위축됐던 북한 경제 성장세가 지난해에는 기저효과에 따라 전년도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크게 반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2015년과 2016년 2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1.3%에 그쳐 최근 1%대 초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북한 경제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업이 22.3% 성장해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관공업도 6.2% 증가하며 역시 17년 만에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산업 구조에서 관공업은 33.2%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서비스업은 1.1%포인트 하락한 31.3%로 관공업과 격차가 커졌습니다. 북한의 경제성장과 관련해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지난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주요 성장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2016년도 초반에 석탄을 비롯한 광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과 단가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북한의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민 총소득 명목 GNP는 325억 3천만 달러로 한국의 45분의 1 수준입니다. 또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305달러로 한국의 4.6%에 그쳤습니다. 북한 인구는 2,489만 7천명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지난해 대외 교역액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6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수출액은 28억 2천만 달러로 4.6% 늘었고 수입액은 37억 3천만 달러로 4.8%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4차와 5차 핵실험과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석탄 수출 제한이 이른바 민생 목적의 조건으로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수출 품목 가운데 어류 등 동물성 생산품 수출이 74%나 뛰어 북한 어민들의 어획물이 거의 대부분 수출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교역 규모는 6.4% 감소했지만 북한보다 138배 많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은 지 5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김 위원장이 업적으로 강조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은 지 5주년이 됐습니다. 북한의 신문과 방송은 17일 일제히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례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받으신 다섯 돌째 즈음에서 그에게 주전부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노동신문도 이날 1면에서 5면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천출위인이라며 찬양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5년 전인 2012년 7월 17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공동명의로 김 위원장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원수는 대원수 칭호를 가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다음으로 높은 북한군 계급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급히 인민군 최고 사령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외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28살로 어린데다 군부를 비롯한 국정을 다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7개월 뒤 김정은 위원장은 리용호 총참모장을 숙청하며 군부 장악에 나섭니다.
리용호 동지를 신병관계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트로이 대학의 대니얼 핑크스톤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리용호를 먼저 제거함으로써 6년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removed Young-ho first. And afterwards, I thought that that was smart.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군 수뇌부를 연쇄적으로 교체했습니다. 110만 인민군을 총지휘하는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5년간 김영춘, 김정각, 김격식, 장정남, 현영철, 박영식으로 무려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특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재판도 없이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에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성군 정치의 상징인 국방위원회를 없앴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은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평양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이것이 항구적 노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주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핵경제 병진 노선이 실현 불가능한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외부에서 돈과 기술, 물자를 들여와야 하는데 핵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 제재로 외부 자원을 들여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은 이미 그 사태가 이미 모순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어 있는 건데 핵 경제 병진을 하면서 또 경제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국가 경제 발전 5개년설 내놓은 것은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핵이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크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5에 찬성한 데 이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과거 노동당 39호실에서 근무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리종호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석탄 수출이 안 될 경우 김정은 정권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광물 수출이 중단되면 많은 탄광 광산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와 연관된 수많은 기업들 또 회사들이 다 일제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가 그 2013년도에 이제 목격했는데 그때 노동당 행정부에 대한 숙청사업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때 12월부터 몇 개월간 석탄 수출이 중단되니까 평양시내 장마당들의 사람들이 대폭 줄게 되고 뭐 상점, 식당, 봉사분들 일제히 타격받아서 정말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 단계에서 확고한 군부 장악을 통해 권력 안정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갈수록 강화돼가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심화되는 고립, 경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권 불안의 요소가 여전히 잠재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이은경 기자가 모았습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은 노예 무역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나왔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미 하원 공화당 소속 테드 포 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 발언을 통해 북한은 노예 무역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 비확산 무역소 위원장인 포 의원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축구 경기장에서 모스크바의 고급 아파트촌까지 모두 북한 노동자들의 손으로 지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도 받지 못하고 휴일은 물론 음식과 잠자리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 의원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노예 같은 삶의 배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카타르 등도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다며 각국이 나서서 북한의 노예 무역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관광 홍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미 국무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선관광이라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러시아, 일본어,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엠브로스 세일즈 국무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무부는 북한이 얻는 관광 수익이 북한의 핵무기와 기타 무기 프로그램에 지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행 경고와 성명 등을 통해 분명히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 또는 구금당해도 북한 내 영사 업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점을 들어서 미국 시민들이 북한 여행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7월 말 국제환경학술회의가 열린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박경혜 교수는 이 방송에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북한에서 두 차례 환경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경혜 교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산하 캐나다 북한 지식교류협력 프로그램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첫 번째 회의는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공동주체로 백두산 지대 환경보호를 위한 물자원과 폐기물 관리를 주제로 백두산 삼지연에서 열립니다. 이어 북한 대외경제성과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문제를 주제로 두 번째 회의가 평양에서 열립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캐나다 북한 지식교류협력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에도 평양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소식을 살펴본 주간 RFA. 지금까지 이은경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북한에서 교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 탈북 학생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탈북 학생들이 남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소통입니다. 이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친구들과 편하게 대화하지 못하고 또 공부에도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탈북 학생의 고민을 해결하고 또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가 2013년 4월에 도입되어서 지금까지도 쭉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이정욱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학교에 탈북 학생이 집중되어 있는 학교가 따로 있어요. 한 학교에 탈북 학생이 15명 이상씩 있는 학교들에 탈북 학생들을 따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북한에서 교사 생활하다가 온 선생님들을 다 모집해서 연수도 여러 차례 걸쳐서 했고 탈북 학생들 1:1 멘토링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그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은 전원 북한 출신 교사로 탈북 학생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학습, 또 심리와 정서, 문화, 진로 적성 등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탈북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에 우리가 탈북 학생 전담 코디를 들여보내려고 한다 하니까 공고를 내서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도 받겠다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22명 있어요.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선생님은 이 탈북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과 같은 반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남과 북한의 문화 차이를 이해시키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학교마다 그건 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통일교육 수업도 하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와서 한국어가 안 돼서 수업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은 따라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방과후 활동, 무슨 문화 체험, 현장 체험. 아이들 학습이라는 게 이제 북한에서 공부하다가 딱 넘어오게 되면 공백기라는 게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원에서 그래, 뭐 또 국정원에서 그래, 또 중국으로 오는 과정 그래. 그런 공백기를 또 채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북한에 있었을 때는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였던 이정옥 선생님은 한국에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업을 갖게 되어 자부심도 크고 또 일에 대한 책임도 더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부심도 높고 그다음에 전 나이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저는 고등중학교 수학교사를 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북한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고 전망성이 있고 너무나도 정말 아까운 아이들을 북한에서 어려운 시기에 잃어버린 아이들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굶어 죽고 진짜 이렇게 한 아이들도 많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하지요.
학교에 처음 출근하던 날 점심시간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급식 시간에는 식판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 들어왔을 때 그 급식이라는 거 받아 먹을 때도 저는 제일 첫날에 막 울었어요. 못 먹겠더라고. 예, 이렇게 한 끼씩만 밥을 먹여서도 아이들 다 굶겨지지 않을 수 있는 거.
이정국 선생님은 남한 학생과 탈북 학생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북한과 탈북 학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다른 교사들에게도 탈북자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정옥 교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교육 방식을 북한에서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게 북한보다 훨씬 앞섰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이 현실을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정말 그 북한에 어떻게 하면 잘 접목시켜서 정말 아이들 정말 이런 선진국이 교육 수준에 올려 세울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으로 저는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정옥 선생님은 아이들이 선생님은 엄마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학습부터 상담까지 세세하게 챙겨주는 노력에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두 번째 엄마라는 별명으로 보답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옥 선생님은 학부모들에게도 늘 빼놓지 않고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항상 학부모님들 만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북한에서 만약에 성공을 못했다고 하면 내 자식은 이 대한민국에 와서 꼭 성공시켜라. 그래서 항상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래요.
남한에서 다시 교사의 꿈을 이룬 이정옥 씨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정말 꿈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북한에서는 아동,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가 아동 심리학이라는 공부를 하긴 했지만 교육 현장에서 심리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이혼 가정이라든가 정말 복잡한 가족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한부모 가족도 있고 또 이제 재혼 가정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심리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는 그거를 저는 한국에 와서 배웠어요.
또 지금 자신이 돌보고 있는 이 탈북 어린이들이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도 부모가 잃은 자식들도 많고 정말 가족들이 쪼개지고 합해지고 하는 과정에 복잡한 가족들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연구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그래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임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한국의 폭염이 거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엿새째입니다. 오늘 경제 낮 기온이 39.1도까지 치솟았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네.
폭염의 가축 관리도 비상입니다. 경기도에서 6만 8천여 마리, 전라도에서 14만여 마리의 닭과 우리 돼지가 폐사했습니다.
네.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충청북도 지역은 침수 폐기물로 인해서 악취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이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수재민을 돕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네.
한국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통번역 서비스를 내놓아서 구글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자,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더위 지금 이게 뭐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엿새째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찜통 속에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예.
특히 경상남북도, 강원도, 동해안 북부 지역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오늘은 이들 지역에 이어서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기온이 더 올라갔습니다.
네.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대야가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낮 기온이 역대 7월의 기온으로는 역대 두 번째 높은 37도까지 올라갔고요.
예.
이것보다 더 더웠던 지역 경주 39.1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무덥고 또 이제 여기에다 습하기까지 하면 불쾌지수도 높아지잖아요.
네, 더위에 지칠 때는 서로 감정을 좀 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 뭐 일기 예보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불쾌 지수가 높은 건데요. 한국 전역의 불쾌 지수 80 이상의 매우 높은 단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있어도 불쾌감을 갖게 되는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폭염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가축들도 시달리고 있다고요?
네네. 뭐 경기도에서는 오늘 아파트 공사장 인부 한 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뜨거운 시각에 야외 작업 피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뭐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경기도에서만 9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
말씀하신 대로 가축의 피해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위에 지쳐서 폐사한 가축이 경기도, 전라북도 지역만 20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예.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면 농장에서도 나름 어떤 대책들을 세울 텐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나 보네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예.
농장주들이 하루에 몇 번씩 축사의 온도를 재가면서 열기를 식혀주고 있고 영양제도 먹이고 있는데 이 사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예.
축사 인근에 물을 뿌려서 지열시키고 있고요. 뭐 수십 대 대형 선풍기에 에어컨까지 가동해서 찬바람 넣어주고 있는데 더위에 지친 돼지들이 바닥에 드러눕고 있습니다.
네.
뭐 입맛 떨어지는 거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쳐 쓰러진 닭과 오리, 돼지, 사료를 먹지 않아서 쓰러진 채 폐사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예.
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비타민제를 먹이고 뭐 구제역 상황을 대비한 소독까지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농장주들이 2중, 3중 폭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 지역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다는 소식 저희들이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이 수해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 화제가 되고 있군요.
네네. 긴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흙탕물이 된 가재 도구를 씻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널고 이런 모습인데 대통령의 이런 모습, 대통령 부인의 이런 모습 한국에서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화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마을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찾아간 겁니다. 이 마을이 한 주택이 20채가 되는데 12채가 모두 물에 잠겼고 농경지가 일부 침수가 됐었는데요.
예.
대개 이런 수해 현장에는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보통 역대 대통령 영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네.
김정숙 여사는 좀 다른 모습이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차림새를 보면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 수해 현장에서 4시간 정도 머물렀는데요. 포대자루에 담은 무엇인가를 등에 지고 걸어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예.
이불 널고 가재도구 씻고 수해민들을 위로하고 또 자원봉사자들 격려하면서 준비해간 음료와 수박을 나누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참 뭐 이렇게 대통령 부인까지 나서서 복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들이 많이 좀 복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굴착기라든지 덤프트럭 등 중장비 1,500여 대가 지금 동원됐고 침수 피해 현장을 정리하고 있고요.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든 2만 3천여 명의 지원 인력이 지금 피해 전 상황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예.
뭐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300여 명에 이르고 있고요. 그 침수 폐기물에 또 폐산 가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그 일대가 악취가 아주 심한 상황입니다. 전염병도 지금 걱정되고 있는데요. 방역 차량이 아주 바삐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
피해 현장에는 오늘부터 정부 조사단이 파견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하겠다는 건데요. 충청북도가 오늘 오전까지 자체적으로 집계한 피해액 무려 3,800만 달러 규모인데
예.
최종 집계가 나오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번역기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형 인공지능 통번역 서비스가 출시를 했군요. 이름이 파파고라고요?
네네. 국제 공용 보조 언어죠. 에스페란토어로 앵무새라는 뜻의 단어가 파파고입니다.
예.
한국의 그 대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하는 정도로 친근하게 접근하는 번역 서비스를 목표로 시작하면서 붙인 이름이 바로 파파고인데요.
예.
지난해 8월 사실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최근에 정식 서비스를 한 겁니다. 기존의 구글 번역기 등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 한국에서는 네이버 파파고의 번역 기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점수도 매겨보는 이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어를 한국어로,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국어로 바꾼다거나 또 한국어를 영어로 바꾼다거나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근데 이
네네.
파파고를 한국 인터넷 기업이 운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터넷 창에 네이버를 들어가든지 아예 그냥 파파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 번역 글을 넣을 수 있는 원하는 번역 글을 넣을 수 있는 이 창이 나옵니다.
예.
한글이라든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번역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한 번에 5,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어서 상당하게 긴 문장도 클릭 한 번으로 번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확도일 텐데
자,
그렇다면 번역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 번역 실력을 검증한 동아일보 분석으로 좀 대신해 보겠습니다. 영어, 한국어 번역 능력을 몇 개의 난이도로 분석을 했는데요. 한국의 대학 입학 시험이죠. 수능의 영어 지문, 또 한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공인 영어 시험인 토익 문제, 또 유행어를 검증을 했습니다.
예.
난이도가 가장 높은 수능 영어는 구글 번역기가 우세했고요.
예.
토익은 파파고, 그리고 최신 유행어 번역에는 이 네이버의 파파고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구글하고 네이버의 파파고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그 결과가 다르게 나왔나 보네요.
네네. 왜냐하면 파파고가 유행어에 우세한 점수를 받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번역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게 글로벌 예능 방송 앱 그리고 인터넷 만화죠. 웹툰 댓글을 학습 자료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요즘 뭐 짱 이렇게 얘기하면 멋지다, 잘한다 뭐 이런 단어가 되는데요. 이걸 파파고에 넣었더니 쿨 이렇게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와 대박입니다. 뭐 통일 대박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글을 넣었더니 잭팟 이렇게 번역할 정도로 유행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뭐 비슷하게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구글은 어떤가요?
구글도 최근 들어서는 대박이라고 넣었을 때 잭팟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짱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는 CHAN 이렇게 발음하는 그대로 영문을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들의 그 검증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 날카롭습니다.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다양한 영어 단어의 실제 활용은 빅데이터의 축적이 많은 구글 번역이 우세하다.
예.
더 잘한다. 네이버 팝하고는 한국에서 잘 안 쓰는 영어 단어를 만나면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팝하고의 전체적인 번역 점수는 65점이다. 이렇게
예.
조금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소식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접경지대에서 대치하는 가운데 중국군이 해발 5000m 고지인 티베트 고원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지난 6월부터 중국, 인도 그리고 부탄 이 세 개 나라가 국경선이 만나고 있는 이 도카라 지역에서 중국군의 도로 공사 적설성을 놓고 이 병력을 대치하면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이 인도와 중국의 오랜 군사적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